설립 10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16년 전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리고 16년 전이 아닌 저처럼 온 지가 몇 개월밖에 안 되는 사람은 잘 이 교회 역사를 저희 교회 역사를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 시초부터 함께 하셨던 분은 아마 벌써 이러신 분이 있으세요. 그리고 벌써 엊그제 같다고 저한테 일부 예배 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세월은 너무 빠르죠. 그냥 쏜살같이 지나간다 그런 말도 있고 유수와 같다 그러고 너무나 세월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을 여러분들 알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들었나 하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세월은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이 세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6주년 하면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섭니다. 여러분 이 16주년 저희 교회가 어느덧 벌써 이 유스 그룹의 나이에 들어선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멋지게 자라나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죠. 그리고 교회가 되어지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는 먼저 그 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쭉 몇 가지를 나열하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배가 회복된다. 그러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늘 생각해 봅니다. 아니 예배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드려져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른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우리의 믿음과는 구분지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모습, 예배자의 그런 자세, 삶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신앙인과 직결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처음서부터 예배자로 자처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갔던 참다운 예배자였어요.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서부터 그들의 삶의 첫 단추는 첫 시발점은 예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나름대로 고민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아니면 뭐 새벽에 좀 나와서 기도하는 거 이 정도로만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일주일에 안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는 것은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이 들으셔서 아예 나오지 않는 그런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셔야죠. 그렇지만 그 정도로만 만족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는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는 예배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방법은 성령님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예배다. 우리는 우리가 사실은 예배를 진행하고 주장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행한다. 예배 주체가 우리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예배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주체자라는 것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왔을까? 어제 저번 주에는 이상하게 저렇게 좀 다르게 입고 왔는데 오늘 이번 주는 좀 옷을 이상하게 입고 나왔어. 뭐 등등 그런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지난 주에는 참 별로였는데 오늘은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좀 열심히 했네. 잘하네. 아멘. 예. 이게 좋은 거지만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고. 그리고 오늘 왜 찬양대가 뭐 저래? 뭐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이 예배 우리가 참여하게 되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그 예배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죠. 저번 주에 왔는데 너무 더웠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추워?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춥지? 예, 에어컨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등등의 예배가 왜 이래? 왜 예배 장소가 왜 이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예배 주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 주체자는 우리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누구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좀 섭섭한 일,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인식하면서 예배자로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보러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보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라는 그런 어떤 신학적 정의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만남이다. 사실 구약에서도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그 예배 형태를 구약에서는 제사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각을 뜨고 짐승의 그런 몸을 이렇게 칼로 잘라내고 대장하고 그래서 번제로 드리는 거. 이것이 번제나 그런 무슨 화목제나 이 형태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그런 어떠한 채널을 그런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를 방법을 거기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단 쌓아서 거기서 이 제물을 드리고 이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이런 구약에서의 이 제사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남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지려면 그 주체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의 예배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되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배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마 그 당시에는 예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생각하면 어떤 규범이나 어떤 형식에 의거해서 예배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저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악유하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예배 드리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새로운 그러한 측면에 새로운 예배를 예수님이 소개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새로운 예배는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참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뭐라고 되냐면 푸뉴마라는 말입니다. 푸뉴마라는 말은 스피릿이에요. 영어로 in spirit, 성령님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것이 이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나라 말하고는 조금 다른 번역이죠. 우리는 좀 이게 신령한 마음으로, 여러분 신령스럽습니까? 우리가 신령스러워질래야 질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령스러워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령스러워질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 신령스럽다는 말은 성령님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True worshipper will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 그것이 푸뉴마 worship이에요. 푸뉴마, 성령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나의 영이 아닌 성령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의존되어지고 이끌어 주장되어지는, 인도되어지는, 이끌림을 받는 예배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세요. 제가 금요일과 토요일날 우리 청년들에게 빅베어 산장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청년들한테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참 구원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무엇을 한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해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믿는 것이 4대 성자 중에 한 인물로, 위대한 인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오신 구속자라는 이 사실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나의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이 고백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죄를 고백하듯이 이전에 내가 영광의 주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주님을 믿지 못했던 모든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Accept 합니다. I accept Jesus Christ as my Lord and Savior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accept 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내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을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믿어요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내가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보통 우리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 다 우리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살고 싶어 가는 것을 우리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뜻대로 이끌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우리의 육적인 그런 성품상 하나님의 뜻과는 위배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면 분명히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걸 뻔히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그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의 작품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라는 것을 베스트웨이로 잘 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고린도전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만이 제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제일 베스트웨이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라는 것을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영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로 참된 예배로 진리의 예배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예배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 바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되어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될까 부단히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 잘 또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소개, 바로 예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합니다. 이 진정이라는 거 영어 성경에 보면 truth in truth, worship the Father in truth라고 되어 있죠. truth. 이 TH 사운드가 참 힘들죠. truth. 제 아들이 항상 그걸 지적합니다. 그 truth가 아니야. truth야. 근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로 하겠습니다. 알레세이아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의 알레세이가 진리입니다. 많이 어떤 분들은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 알레세이아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 이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거하셨고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자기 자신을 선언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을 worship할 수 있고 예수님께 경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예수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모르고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시간에 혹시 왔다면은 그렇다고 예배를 드리지 마 여기 나는 필요 없어하고 가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모르시면 아시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믿고 난 다음에 저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을 갖지 마시고 또한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확실히 전함으로써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힘입어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셨다는 말처럼 진리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같고 또 그것도 가능한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합한, 진리의 적합한, 진리에 부합되는 그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 이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다고 우리 새벽기도에도 봤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님은 같이 갑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막 주장하고 성령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등한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어떤 분들은 또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과 말씀은 같이 동행하십니다. 같이 역사하십니다. 태초에 그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은 하나님이 신이 거기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했을 때도 그 신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고넬료 가정에서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성령님이 내려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말씀으로 전파되기를 원하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전파하게 하시는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깨달을 때 깨닫지 못하다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성령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성경 잘 뭐 예수 처음 믿을 때 성경 읽을 때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계속 읽다 보면은 성령님이 간섭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면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다는 것이죠. 뭐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말씀은 이 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먹는 음식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세 끼는 먹어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세 번 성경을 읽으시죠. 여러분들도 거의 하루에 세 번씩 성경 읽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읽도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 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은 매일같이 세 번 정도는 읽어야 된다. 주일은 다섯 번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먹는 음식이라고 비교합니다. 사람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인데 먹어야 힘을 내는데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음식을 안 먹고 어떻게 힘을 내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음식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세 끼만 먹지 마시고 더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음식 좋아하시죠? 이 세 끼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먹어서 영적인 풍요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을 하루에 세 번만 드십니까? 음식 먹는 거 좋아하시죠? 세 끼 이상 드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세 끼를 먹을 뿐만 아니라 종종 간식까지 먹는 사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종갓나 새끼. 종갓나 새끼를 세 끼뿐만 아니라 종종 간식까지 먹는 사람을 가리켜서 종갓나 새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끼가 저속한 말이 아니에요. 욕이 아닙니다. 삼시세끼예요. 삼시세끼. 그래서 새끼뿐만 아니라 종종 간식까지나 먹어 하는 사람 보고 종갓나 새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적인 그런 영적인 음식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육식의 음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겠죠. 속된 말로 영적인 종갓나 새끼가 되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서 이 성령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예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우리가 주도하고 더 열심히 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더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막 화로 같은 데다가 막 장작을 넣는데 불이 막 붙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장작을 막 넣다가 그 장작 넣는 것을 스탑해 보세요. 암만 뜨거운 불이 판다 할지라도 장작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더 이상 타지 않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소멸하고 죽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말씀의 그런 비유라고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성령 한다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인도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인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 좀 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열매 맺는 데까지 가는 그런 말씀, 그 중요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주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년에 한번 통독하시고 묵상하라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삼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는 훈련을 하는 이유는 바로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익성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성경 계시록 1장 3절에도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신명기 17장 19절에도 있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할 때 우리도 지금 1년에 지금 사복음서만 필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필사를 했는데 한 달에 한 권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월 달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이 12월에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전 신약성경을 다 끝낸 적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119편 9절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사는 삶,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걸 것이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었다라고 시편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제사장 힐기야가 책을 읽어줍니다. 왕의 앞에서 제사장 힐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왕이 율법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회개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회개자의 심령을 갖게 되고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치고 불순종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쳐 내 자녀를 그 말씀의 가운데로 지켜 행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자손 후대까지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 말씀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는 이 세대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의 책임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도 봐왔지만은 마태복음 4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탄과의 시험을 넉넉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던 예수님. 여러분, 말씀의 유익성과 말씀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는 그런 것은 너무나도 성경을 인용하자면 끝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앤듀 머레이라는 그런 신학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 이상의 것이다. 말씀을 연구해서 알고 있으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별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전에서 성령의 인도 아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살아있는 능력으로 임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음성이며 하나님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교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객관적인 진리로만, 머리로만 깨닫고 인포메이션으로만 알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아래서 성령님이 계시하고 감동 주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영적인 그런 교제를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싶고 그분과 기도하고 싶다, 그분과 대화하고 싶다는 이 기도의 마음, 기도의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있는데 기도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장을 보면요, 그 기독교의 처음 교회가 태동되었을 때 처음서부터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래서 그곳에서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후에 기도에 힘쓰니라. 왜 기도에 힘쓰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처음서부터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성령님으로 주어진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회복이 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뿐만 아니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그런 변화의 공동체가 여러분과 저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로 인해서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을 보면은 말씀과 성령님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표요, 이것이 성도의 목표입니다. 성도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다 믿죠? 믿으면 무엇을 합니까? 아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knowledge of Jesus Christ, 예수님을 아는 일,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일에,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갈기갈기 찢어져서 나뉘어서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 믿는 거, 말씀에 이끌리고 성령님에 이끌려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십니다. 참 성령 충만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갈급하게 사모하면서도 하나 되는 일에는 게으릅니다. 하나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주하고 좋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서로 상처받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갈래갈래 찢겨져 있는, 갈라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지체들을 끌어안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받아주고 accept one another 하는 것이 바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요, 말씀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말씀 따라 사는 가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을 믿는 그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으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아는 것,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렇게 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함을 향해서 나가는 성숙한 사람이에요. Perfect person이고 mature한 Christian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왜 우리가 완전을 향해서 나가냐, 어느 정도 완전한 상태까지 나가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목표는 여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믿어도, 조금 믿었다고, 아니 오래 믿었어도 나 정도는 돼야지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이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이요, 성숙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 되는 삶이에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아픔도 감수해야 되고 서로서로 다른 의견도 다 받아줘야 되고 싫어하는 마음도 접어버려야 되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 되는가, 그것은 하나 되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접어버리겠다, 그리고 주님 따르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온전한 사람,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데까지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주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들로 구비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